공룡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주라기 공원에 갑자기 가장 사나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 관광차가 멈춥니다. 변호사는 공룡에게 먹히고 나머지는 실종되는데요. 공룡 때문에 다리를 다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우리 관광 코스에 있는 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6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1편입니다. 주라기 공원은 미국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지은 공상과학소설 주라기 공원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신 유전자 복제 기술로 공룡들을 부활시켜 만든 테마파크에서 개장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간들이 공룡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과 첨단 특수 효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영화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은 공룡을 등장시킨 최초의 영화 주라기 공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유한 사업가 존 해몬드 회장은 저명한 고생물학자 앨런 그랜트 박사와 그의 애인이자 고식물학자인 엘리 세틀러 박사, 이안 말콤 박사 등 전문가들을 코스타리카 연안의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초대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거대한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일행 앞에 등장합니다. 존 해몬드 회장은 고대 공룡 피를 빤 모기가 갇혀있던 호박 화석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한 뒤 양서류의 DNA를 결합해 각종 공룡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내세워 세계의 유일한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을 개장할 계획인 거죠. 살아있는 공룡들에 압도된 전문가들은 1박 2일간 공원에 머물며 안전진단을 해주기로 하는데요. 존 해몬드 회장의 어린 손자팀, 손녀 렉스도 공원을 구경하러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 네드리가 미리 외부에서 돈을 받고 공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공룡 수정란들을 빼돌려 달아나려고 합니다. 시스템 마비로 전기 철창이 작동하지 않자 공룡들은 우리를 탈출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원을 둘러보던 아이들과 일행은 포악한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습격을 당하고 마는데 이안 말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유인하고 앨런 그랜트 박사가 아이들을 구해내 도망치자 뒤늦게 차를 몰고 온 엘리 세틀러 박사. 그들은 공원 경비대장 멀둔과 함께 간신히 피신합니다. 돌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존 해몬드 회장은 어떻게든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 따로 떨어진 아이들과 앨런은 도움을 요청하러 공원을 헤매다가 영리하고 잔인한 공룡 벨로시랩터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테마곡이죠. Theme from Jurassic Park였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공룡 영화지만 폭풍우가 섬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거대하고 난폭하고 굶주린 공룡들로부터 숨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재앙 영화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환상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크라이튼은 소설 주라기 공원에서 유전자 복제와 멸종된 공룡,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카오스 이론을 결합했습니다. 영화에서 카오스 이론은 철학적 의미를 지닌 동시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크라이튼은 애초부터 스필버그 감독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1989년 스필버그와 자신이 제작 중인 TV의학 드라마 ER의 각본을 논의하다가 집필 중이던 주라기 공원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스필버그는 그때 이미 수천만 년 전의 공룡을 현대의 인류 앞에 데려와 실감나게 움직이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단숨에 매료됐다고 밝힌 바 있죠. 영화의 무대인 주라기 공원의 주요 장면들은 기반시설이나 육지와의 접근이 편리해야 하는 촬영 상황을 고려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의 핵심은 살아있는 공룡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영화 전체에 CG,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실물과 흡사하게 제작한 캐릭터를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작업을 연계해 합성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특수효과팀은 2년간의 사전 제작 기간을 거쳐서 공룡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Journey to the Island, 섬으로의 여행 들려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같은 해 전쟁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작품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죠. 진짜 스타들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창조된 모형들이지만 제프 골드블룸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로 영화를 즐겁게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에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 역할로 유명한 제프 골드블룸은 1974년 영화 데스 위시로 데뷔해 여러 영화의 조연으로 나왔고요. 1986년 영화 플라이 리메이크 작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 주라기 공원, 인디펜던스 데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대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프 특유의 능글맞고 냉소적인 유머가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배우 샘 닐은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공룡 박사 앨런 그랜트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가장 애착이 가는 배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주라기 공원 3편에서도 그랜트 박사 역할로 출연했는데요. 28살 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샘 닐은 그가 출연한 1979년 내 화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10월, 투명인간의 사랑, 매드니스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죠. 여배우와는 조용하면서도 상대 배우를 받쳐주는 연기를, 그리고 남자 배우들과는 공포감을 주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고도 하네요. 엘리 세틀러 박사 역할을 맡은 미국 배우 로라 던은 부모님 모두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그녀는 1973년 화이트 라이트닝으로 영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데뷔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로라 던은 1986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에 출연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 칸 영화제 작품상 수상작인 광란의 사랑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여주인공 역을 맡아 관객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Jurassic Park Gate, 주라기 공원 문 함께 듣고 오시죠. 주라기 공원은 일종의 테마파크죠. 특정한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3대 테마파크라고 한다면 먼저 디즈니 놀이공원, 디즈니 월드를 뽑을 수 있겠죠. 디즈니 놀이공원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로 나눠지는데요. 디즈니랜드는 1955년 7월 1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만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설립했고요. 디즈니랜드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방문객도 늘어나면서 매년 1,400만 명의 방문객이 30억 달러를 쓰고 가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뒤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큰 디즈니월드가 1971년 10월 1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총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미국 외에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홍콩, 중국 상하이 등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에는 4개의 월트 디즈니 리조트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매직 킹덤, 엡콧,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 동물 왕국 등이 있죠. 또 유명한 테마파크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1964년 7월 15일에 개장했고요. 17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하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작품들을 명소로 구현해놓은 게 이 테마파크의 특징인데요.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고요. 4차원의 영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놀이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스튜디오 투어도 있고요. 심슨 가족, 슈렉, 해리포터 등 유명 만화, 영화, 놀이기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해양 테마 놀이공원 하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를 졸업한 4명의 학생이 해중 레스토랑과 쇼를 모은 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1964년 3월 21일 샌디에이고에서 시월드 캘리포니아를 열었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게 되면서 플로리다주 올랜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등에도 열었고요. 수족관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 놀이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개, 바다사자, 북극곰, 돌고래, 범고래, 펭귄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Hatching Baby Raptor, 부화하는 아기 랩터,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주라기 공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닌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CG,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건 물론이고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면서 영화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특수 효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도 쉽게 이해된다고들 말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이후 2편과 3편도 제작됐습니다. 4편 제작은 2008년 원작자 마이클 크라이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연됐다가 주라기 월드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죠. 주라기 공원은 영화 특수 효과 분야의 혁신으로 평가받았고요.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이야기와 결합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죠. 주라기 공원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음악적 동반자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습니다. 공룡들이 처음 등장할 때 웅장한 메인 테마곡 웰컴 투 주라시 파크를 비롯해 경탄과 긴장감을 지닌 테마곡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각계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올까요? Welcome to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주라기 공원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룡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터질 듯한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숨죽였다.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다. 주라기 공원 1편은 혁명적인 영화다. 명작은 명작이다. 과학적인 호기심과 재미까지 만족시킨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결과를 잘 보여줬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염소를 잡아먹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답게 멋진 특수효과와 스릴 넘치는 순간들, 몇몇 재미있는 장면들까지 많은 것들을 선사한다라고 호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의 효과는 지금으로선 오래됐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다. 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상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My friend, the Brachiosaurus. 내 친구 브라키오사우루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훨씬 긴 거대한 초식 공룡이죠.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처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했을 때 변호사는 무서워서 아이들을 차에 두고 화장실로 도망갔는데요. 겁에 질린 해몬드의 손녀 그리고 손자 렉스와 팀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염소의 다리가 그들의 차 위로 툭 떨어지는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그 다음 명장면으로는 다행히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서 아이들과 그랜트 박사는 공원 본부로 돌아오는데요.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람들을 찾으러 간 그랜트 박사. 렉스와 팀은 식당에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숟가락 위에 푸딩이 흔들리고 이들은 주방으로 도망가는데요. 티렉스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싱크대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가 국자가 떨어지는 장면 또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티렉스의 습격으로 죽을 뻔했던 이안 말콤 박사가 다친 다리를 치료받으면서 해몬드 회장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유명한 테마파크들은 문제가 있어. 디즈니랜드가 1956년에 개장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존, 캐리비안의 해적이 망가진다고 해서 관광객을 잡아먹지는 않죠. 주라기 공원 직원 데니스 네드리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공룡 알을 빼돌려서 도망가려다가 폭우에 자동차 바퀴가 수렁에 빠지죠. 그때 공룡 한 마리가 계속해서 그를 쫓아오는데요. 자꾸만 따라오니까 그 공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멍청하니까 멸종됐지. 그리고 데니스는 그 공룡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The Raptor Attack, 랩터의 공격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뛰어난 상상력과 재미와 모험, 공포감까지 실제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던 영화 주라기 공원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주라기 공원이 끝날 때 흐르는 음악 엔드 크레딧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바퀴가 달린 네 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 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 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타보는 두발 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Lov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When will I know?
디온 워윅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온은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Fame and fortune is a magnet. It can pull you far away from home. With a dream. Without a friend, you pack your car and ride away. I've got lots of friends in San Jose. Do you know the way to San Jose? Gas. I've got lots of friends in San Jose. Oh, do you know the way to San
Jos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민권운동가이며 작가이고 강력한 웅변가에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 우표도 발행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붙인 고속도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당시 노예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식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고요. 언젠가는 글을 읽을 수 있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정식 이름은 프레드릭 어거스터스 워싱턴 베일리였습니다. 1818년 메릴랜드주 터카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인들이 주인인 대규모 농장과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프레드릭 더글라스와 그의 어머니 해리에트 베일리는 에드워드 로이드 대령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장원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주인은 아론 안토니라는 백인 대위였습니다.
프레드릭은 아버지가 백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토니 대위가 바로 아버지였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해리엣 베일리가 다른 장원으로 보내졌기 때문이죠. 두 차례 엄마가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프레드릭이 7살 때쯤 돼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후 할아버지 아이잭 베일리와 할머니 베시 베일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흑인들에게는 가족이 서로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고 주인은 가축이나 물건처럼 노예를 사고 팔았기 때문이죠.
프레드릭은 6살 때 조부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쓴 글에서 프레드릭은 자신의 일생 중에 그날 집을 떠나야 했던 일이 가장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그렇게 떨어져야 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렇죠. 그런 경험 때문에 프레드릭은 세상의 악과 탄압적 노예 제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고 수뢰했습니다.
1826년 프레드릭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휴 오이드라는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오이드의 부인 소피아는 프레드릭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식구처럼 대했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매우 화를 내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죠. 백인들은 노예가 글을 읽을 줄 알면 반란을 일으키고 달아나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는 수 없이 소피아는 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볼티모어에서 만난 백인 소년들로부터 계속 글을 배웠습니다. 백인 소년들은 프레드릭에게 너도 인간이야,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올디는 프레드릭을 에드워드 코베이라는 가난한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잠시 빌려준 거죠.
예.
그런데 코베이는 걸핏하면 프레드릭을 구타했습니다. 아주 소문난 폭군이었다고 해요. 견디다 못한 프레드릭은 1836년에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곧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 주인 휴와 소피아 올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프레드릭은 거기서 애나 머리라는 흑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애나는 5살 연상이었는데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됐지요. 그때 머레이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돈을 모아 프레드릭에게 주어서 기차를 타고 뉴욕시로 탈출하도록 도와줬습니다. 프레드릭은 그렇게 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프레드릭 베일리는 뉴욕에서 이름을 프레드릭 더글러스로 바꿨습니다.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프레드릭은 얼마 후 애나 머레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에 살림을 차리고 다섯 자녀를 뒀습니다.
그 후에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미국 노예제도 철폐 운동의 강력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명의 노예 출신이 어떻게 그런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1841년의 일이었는데요. 프레드릭은 매사추세츠 안티 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라는 노예 반대 단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의 경험을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걸 전혀 준비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의에 대부분 노예 반대 운동가들은 백인들이었습니다. 프레드릭은 굵고 강력한 목소리로 비참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죠.
그 연설이 있은 후 매사추세츠 노예반대단체는 프레드릭에게 북부의 여러 주를 순회하면서 연설을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프레드릭은 거듭 주인들이 노예들을 매일 구타하는 이야기, 굶주리는 이야기 등 잔인하고 억압적인 노예 생활을 들려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844년 프레드릭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노예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레드릭은 자신이 연설할 때 들려준 참혹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책을 쓴 거죠. 이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3년 동안 9번이나 새로 찍어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요. 프랑스와 독일어로도 번역이 돼서 유럽을 비롯한 각지에 퍼졌고요.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히는 책이 됐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그 후에도 자신의 노예 시절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852년 독립기념일에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에게 독립기념일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겁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나라 정치적 자유의 생일입니다. 7월 4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7월 4일이 미국 노예에게는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흑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겪는 그 무서운 차별과 벌을 1년 중 어느 날보다 뚜렷이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미국 말고는 이 시간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이상 충격적이고 피를 흘리는 죄악의 행위가 자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참 강력한 연설이네요.
네.
자, 그리고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이 주요인이었습니다. 프레드릭은 흑인들에게도 북군에 들어가 노예 해방전에 참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길 바랐습니다. 2년 후 드디어 흑인들도 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1865년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그 후 워싱턴 DC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여러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2000회가 넘는 연설과 함께 수천 건의 글과 편지를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쟁 가운데는 여성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5년 2월 20일 그는 전국 여성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날 오후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워싱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저서 나의 노예 시절과 자유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유색인종의 영예, 사회적, 종교적, 지적인 지위를 위해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모든 인종에게 완전하고 조건 없는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중요하고 위대한 과업을 추구하도록 하늘은 나에게 목소리와 펜을 주었다.
네, 인문 아메리카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